오늘 본문은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무한하신 능력이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맹인 두 번 거듭해서 안수를 하고야 그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능력이 이날 따라 좀 줄어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거기 누워서 저 물이 동할 때 맨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 낫는다고 하는 전설 가진 그 연못에 와서 그가 낫기를 그 물 움직일 때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그를 물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주는 사람 없기 때문에 그냥 허구한 날을 거기서 그렇게 보냈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 그랬더니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깔고 앉았던 자리를 들고 집을 향해 갔습니다. 또 한 번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만한 재산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재산 모두를 다 허비했다고 했습니다. 고명한 의사 찾아다니고 좋은 보약 있다고 하면 다 먹었는데도 병이 난 것이 아니라 점점 심해만 졌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걸 알고는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쳐지는데 그 군중 틈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이 깨끗하게 나음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벳세다 동네에 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아니 두 번씩이나 거듭해서 안수를 주셨다니 무슨 연유입니까? 베데스다 동네에 이 앞을 보지 못하는 환자를 데리고 나온 그 사람들의 믿음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날따라 좀 감퇴되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이 환자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거기 열두 제자도 동석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 제자들의 믿음이 적어서 그랬을까요? 이 신앙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즉석에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이 대학 진학하는 문제 한 번에 당년에 합격해서 입학했으면 얼마나 좋아. 재수 삼수를 해도 들어가지 못해. 그렇다고 기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어머니는 그저 시험 때만 되면 철야도 하고 교회 와서 부르짖고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는데 되어지지 않아. 우리 아이가 40이 넘었는데 결혼할 때 그렇게 바라고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혼처가 열리지 않으니 이런 경우들이 한두 가정이 아닐 겁니다. 우리 믿음 모든 것들 낙심하면 안 돼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 환자 첫 번 안수해 줬을 때 이제는 예수님이 내 눈에 그것도 침을 뱉어서 침 뱉었다고 그 눈에다 탁 하고 뱉은 게 아니고 이 주석을 보니까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손바닥에다 침을 이렇게 하는 예수님이 묻히시고 그 눈에 이렇게 연민의 정을 가지시고 얼마나 고통당했었을까 얼마나 오늘을 기다렸을까 하시면서 사랑의 표현으로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시고 그리고 손바닥에다 침을 묻혀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하는 극진한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러하셨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나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한 번에 응답이 되어져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두 번 예수님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 두 번 안수를 해서야 낫다고 하면 오늘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기도드리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포기한다든지 그러지 말아라. 끝까지 기도해봐라. 끝까지 노력해봐라 하는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단계적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점점 발전해 나가야 돼요.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걸 여기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줌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럼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하는 걸 고백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방을 통과하게 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잠깐 제자들과 거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사람을 인자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궁금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가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될 텐데 지금 3년 동안 공생의 삶에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고 능력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당신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말합니다. 오, 엘리야라고도 말하, 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러는 또 세례 요한이 아니고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수제자이고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냉큼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성부 성자 이 모든 역사를 다 감당하시는 분이시고 메시아가 되어주십니다.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십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사회 속에 함께 생활하시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걸머지시고 못 박히고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죄짐 대신 탕감해 주시려고 대속하려고 대신 속죄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사흘 만에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있을 걸 예비하기 위해 지금 천국에 가 계십니다. 이제 세상 역사가 끝나는 날 다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지 아니합니다. 상급만 주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그가 구원 얻은 자고 그가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이십니다. 하고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완벽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는 데까지 이르리라. 또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신앙이 내가 누구보다 믿음 좋아. 나는 참 믿음 좋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많이 늘 애독하고 그래. 그 정도 가지고 안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지금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유월절 지키러 가셨다가 그 율법 학자들과 대담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12살 먹은 아이가 어떻게 그 노 성경 학자들이 대화하면서 맥힘이 없는가.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완숙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만한 하나님으로서의 역사를 다 나타내시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교회 직분을 맡은 지 몇십 년 되었는데 내가 목사였는데 나야 이만한 신앙이면 되지. 아니에요.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은 발전해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의지, 내 지시, 내 열심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고 고린도서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아니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한 것하고 대비해서 말씀하신 것. 그 전에 이 말씀을 확인하고는 이걸 느끼고서는 참 이상하게 느껴서 아니 거룩한 것과 술 취한 것과 비교를 해서 말씀하시다니.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비유하면 썩 잘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해요.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어요. 그런데 그 다음엔 어때요? 술이 술을 먹어요.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제가 학교에서 연금에 가르치고 했을 때 대학에서 가르치는 분들, 외국 가서 공부도 하고 오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월급날만 되면 오늘 가서 한잔하고 간다고, 같이 가자고 그래요. 근데 제가 장로로서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번 그러다 보니까 저 예수 믿는 인간은 저렇게 그냥 좁디 좁아. 좀 같이 식사하는데 자리도 좀 같이 하고 분위기도 좀 맞춰줘야지 그러지도 않으니 아이고 저런 난 예배당 안 다녀. 그런 생각 할 테니까 한번 그래도 내가 비위를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물론 제가 가면서 난 한 잔도 안 먹는다. 한 방울만 먹으라고 얼마나 그냥 집중 공격을 하는. 한 방울이나 한 잔이나 마찬가지야. 난 그거 안 마셔. 끝까지 얘기 안만 해봐야 나는 한 방울도 입에도 안 댈 테니까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술 먹는 모습을 봤어요. 처음에는 점잖게도 술을 마셔야 보니까. 그런데 조금 가더니 점점 들어가는데 곤드레 만드레가 되니까 이 양반들이 이 사회를 이끌고 제자들을 양육할 대학에서 학문을 하는 교수하는 교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들이나 믿으라고 그 술집 가서 하는 짓이 뭐냐고 하고 이야기하는 바 있는데 그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내 의지대로 모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100%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라하시라.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으라. 대비 썩 잘 해놓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술 취한 분 우리는 따라가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하며 생활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구원을 받아라 과거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아라 매일매일 구원을 또 받으래요. 그런가 하면 받을 것이다. 미래에도 또 구원을 받을 거야. 과거, 현재, 미래로 이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분간을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면서 말씀이 나갑니다. 빌립보서 그건 과거를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근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로마서 5장 9절 이하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미래에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니 과거 현재 미래 구원 한 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돼요. 그렇지만 육신의 삶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그러니 구원받았다고 이런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서 떠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 해도 세례를 받았다 해도 교회에서 큰 직분을 맡아 충성한다 해도 이런 인간의 내면적 속성은 다 공통적으로 똑같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광신자 돼요. 말씀만 열심히 읽는 사람들 그건 너무 빡빡한 사람, 답답한 사람. 그저 그냥 이론적으로나 말은 아니에요. 균형 맞춰야 돼요. 지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 말씀을 열심히 애독하고 듣고 그리고 또 늘 암송하고 그런가 하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균형을 맞출 때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만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과거에 구원받았다는 것, 현재에 구원받으라는 건 뭘까요? 우리는 이런 내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죄성, 이것을 억제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우리는 나를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화의 과정,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성화의 과정을, 거룩한 삶의 과정을 고쳐나가야 돼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지금도 아마 그분 살아계실 짐 베이커라고 하는 분은 방송국을 200개를 운영했어요. 이게 다 전도하기 위한 거고 선교하기 위함이었어요. 직원을 1,000명을 거느리셨어요, 목사님께서. 그리고 1년에 그 방송국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더라? 1억 8천만 달러였어요. 1억 8천만 달러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충 2,600억 원 되죠. 얼마나 많은 예산을. 그분이 출연하기만 하면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그 사모님도 똑같이 TV에 나와서 하면, 일반 TV에 나가서도 해도 뭐 청중들이 몰려서 그 채널로 틀고 할 정도의 인기가 폭발되는 그런 참 능력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수갑에 채워서 교도소로 끌려가 옥고를 치르게 되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어졌어요. 그런 능력 있는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잘못되었다는 고백의 책을 나중에 기록했어요. 이분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 제가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하루 16시간 일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8시간은 잠자고 8시간은 쉬고 8시간만 일하면 살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그게 통용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16시간을 일했으니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가질 기회도 없다 보니까 사탄이 그런 사람들, 그럴 때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들을 대적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능력 있고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끼쳤던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죄를 짓고 순간적인 자기 절제를 못해서 부끄러운 일을 당했던 이런 엄청난, 참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분으로 인해서 가슴 치면서 울며 통회하면서 대신 회개하고 가슴 아파했겠어요. 우린 이거 누구는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안 그래.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령님이 늘 술 취한 사람, 그냥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듯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우리 삶의 성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럼 구원을 받으리라. 천당 가서 완전히 구원받은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야. 학문적으로도 유명했을 뿐만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인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일에도 앞장서고 했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 노력했어요. 이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소명을 받고 음성도 3층 천에까지 올라가서 천국의 모든 것을 보고도 왔던 고백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20년 동안 열심히 다메섹 도상 이후에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서 최선의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자기가 사도 중에 대표적 사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한 사도가 역사상 없었어요. 2000년 동안.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20년 사역한 다음에 고백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분이 또 그 6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소명을 받은 지 26년 되었을 때 에베소 교회에 편지 보낸 3장 8절에 보면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점점 더 높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더니 또 6년 지난다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박했다. 내가 이제 순교당할 때가 다 다가왔다 느꼈을 때 믿음의 아들이요 목회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 전서 1장 15절을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를 비하해서 말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 교회에서 큰 직분을 맡았다, 내가 열심히 일한다 하면 날이 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교만해지면 안 돼요. 점점 낮아져요. 나는 연약한 자다. 나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자칫하면 나도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겸손하며 남을 높이며 그렇게 생활에 나가야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백을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의도적으로 오셨어요. 그 고백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죽어야, 그래야 열매를 맺어. 내가 살아서 내 의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교회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면 하나님이 너 잘해봐라, 그러다가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짐 베이커 목사처럼 큰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위험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돼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 말씀 우리들이 깊이 명심할 것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 내가 죽으면, 내가 낮아지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다하면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크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어요. 썩어지는 밀알 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는 다 신앙이 성장해야 돼. 그것은 겸손해지는 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 내가 죽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고 많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도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 우리 어여삐 여기서 천국의 큰 상급을 예비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 그럴수록 더더욱 낮아져서 우리는 죽고 믿지 않는 자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더 빛나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도록 노력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많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많은 이들이 교회에 구름떼처럼 몰려와 이 땅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룰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신앙의 성숙 위에 더더욱 힘쓰시는 자랑스러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칫하면 실족하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위해 나는 죽고 남을 높이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다. 이 땅을 구원하며 이민족 국가를 살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